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변에 외로운 분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어느 배가 많이 나온 장모님께서 이대로 가면은 더 살이 쪄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 것 같아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20대 건강한 코치가 이 장모님에게 대치가 되었고 장모님에게 이것저것을 검사하고 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장모님의 생활 습관 가운데에 고쳐야 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밥의 양을 줄일 것. 두 번째로는 잠잠을 푹 자되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반드시 자도록 할 것. 이 일을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날 것. 제가 코치했다면 그게 하나를 더 붙였겠죠. 보겠습니까? 예, 새벽 예배를 나올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1km 정도 되는 거리는 항상 걸어서 다닐 것. 네 번째로는 일주일에 두 번을 센터에 나와서 운동을 할 것. 그 네 가지를 정해주었습니다. 장로님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밤 양을, 밥의 양을 줄이는 것도 힘이 듭니다. 또 저녁에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더 힘들겠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 이것도 안 하던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작심 3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운동기구 사놓고 빨래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불편하게 사는 것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몸이 편한 대로만 살면은 건강은 망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도 습관을 바꾸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못하는 게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코치가 일러준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모님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 장모님 본인의 의지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코치가 일러준 대로 매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몸이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져 있는 것, 또 살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습관을 그렇게 형성을 해 나가다 보면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인데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살을 몇 킬로 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 많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 저기 제 아내도 앉아있는데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계기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실제로 없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분들 참 많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말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영적인 나태함에 분명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수렁에 빠져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쏟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년 첫 주여서 지난 첫 주일에 우리가 1년 아니 평생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습관을 형성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일은 형식적인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또 다윗이 뜻을 정했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날마다 노래를 하되 하루에 일곱 번씩 노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은 그냥 문맥 그대로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성도분들이 저의 카톡방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도 올려주고 또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올려주신 분들이 시편 35편까지 읽었습니다. 잠언은 7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직장에 어떤 분은 일찍 출근을 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은 후에 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하다가 보면은 시편에 있는 그 감성이, 다윗의 감성이, 영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눈물이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왜? 시편의 감성이 있으니까, 다윗의 영성이 있으니까 울어야 하는 순간에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이런 분들 하면 잘 유심히 보십시오. 눈물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죠.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그 지혜가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늘 해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차이는 더 많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는, 기도하는 이 습관을 형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사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게으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게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좀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처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분들은 말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자주 다니셨으면 습관이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셨던 장소가 주로 산이었습니다. 있던 곳이 아니라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피곤하셨겠습니까만은 밤에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감람산에 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왜 이 산에 피곤하신데 왜 산으로 하필 올라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더라면 아마도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하나님 저 이해해 주시겠죠. 피곤해서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지금은 너무 힘이 빠져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도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 기도는 힘든 것, 기도는 해야 되는 것,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꼭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기도를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그 수만 명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또는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형신문을 이용을 하셨죠. 때로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산 위에서 바람이 육지로 바다 쪽으로 불 때는 산 중턱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셨다고 할지라도 무리가 수만 명이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잔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 지형지물을 이용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만 복음을 전해도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제가 너무 피곤한 거 아시죠? 하면서 그냥 눕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핑계대지 않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이전에 제가 모시고 오셨던 목사님,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여명 이상 되는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앞에 딱 의자먹고 앉으셔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야단을 치시는데 큰 소리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히 따근따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하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단을 치셨죠. 너야 왜 그래? 왜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 잘 안 되네 오늘.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면 기도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무 피곤하면 기도해. 기도하면서 피곤을 풀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피곤을 푼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셔. 기도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누려. 누려. 기도를 좀 누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노 목사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요 새벽 한 5시경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9시, 10시 정도 되어서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그때까지도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때로 막 기록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피곤하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푹 꽂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 집회를 다니고 오셔서 이 지각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너무 피곤하죠. 피곤하면은 목양실에 가면은 붙잡을 수 있는 봉이 있습니다. 그 봉을 딱 잡으시고 복귀 기도하다가 뒤로 쓰러질까 봐서 그 봉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하시냐 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하면서 피곤이 다 풀리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제일 기쁘고 좋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피곤한 중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만은 그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꼬박꼬박 산을 찾아가셨던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피곤이 풀려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쁠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지금 무질서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그 위에 있었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땅이었지만은 지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운행하시다 이 말씀은요. 제가 사뿐사뿐 앉을 듯이 다시 날아올랐다가 앉을 듯이 날아올랐다가 하는 바로 이 새의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 운행하십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의 입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셨고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셨죠?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 성령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비둘기가 사뿐 사뿐 내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이 자리에 보이죠. 창조를 하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이셨습니다. 모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사뿐사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것, 공통점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오르락 내리락 새가 비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임해 계시는 모습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숨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제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숨을 쉬셨습니다. 세 분이라고 하면은 저를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모이시니까 세 분이 모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숨을 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기뻐서 숨을 쉬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이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높여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시고 성령께서는 아들을 높여주시고 아들도 성령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이기만 하면은 행복합니다. 결혼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무질서도 혼돈도 어두움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는 그 자리, 이게 얼마나 기쁜 자리겠습니까? 죽음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지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잠언 8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나는 그 자리 자체가 좋으신 겁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이런 완벽한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이 모든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찬양해줄 대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을 주고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기쁨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고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너희들도 누려라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너도 우리 품 속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가끔 기도하면서 종교인의 외향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힘들 때 내 말씀 속에서 약간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도록 내가 창조했다. 매사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언제나 나를 경외해라. 그 뒤에서 너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이끌고 산으로 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면은 기도하시러 가는 그 모습이 억지로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힘들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기뻐서, 설레여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수만 명의 무리를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다 50명씩, 100명씩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셔서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계속해서 떼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면 열두 광주를 하게 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대답은 예수님이다.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을 왕으로만 모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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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목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세웠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안 떠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요. 속히 그들을 신속하게 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빨리 택하고 건너가라. 건너가라고 하시고 사람들 자기 주변에 막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빨리빨리 돌아가시오. 신속하게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속하게 보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빨리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뒤에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빨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뵙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춤을 주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었고 그것이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오늘 기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그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는 그 자리는 성령께서 춤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억지로 또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다윗도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고 찬송하면서 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다가 보니까 습관을 형성을 하다가 보니까 뜻을 정해서 처음에는 뜻을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가장 설레임 있는 자리였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도장을 확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막지를 못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자리.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리가 가장 설레이는 자리였고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는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모이는 그 자리에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고, 제자들 12명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받은 스트레스 그 자리에 가면 풀려졌습니다. 피곤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숨을 쉬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같이 숨을 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였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습관이 바로 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습관은요,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만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바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죠. 왜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왜 합니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복이 있는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신 것은 억지로 만드신 것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도구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숨을 쉬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니엘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기도가 습관이 된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타락한 그 시대에 이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들 앞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기도는 즐거움입니다. 숨쉬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앉으셔야 됩니다.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냐면 기도가 의무감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내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바로 그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쉬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